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리 영호 북한 외무상이 오늘 스웨덴을 방문한다고 스웨덴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리 외무상이 이틀 동안 머물며 마르코트 발스트렘 외무장관과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를 대신해 북한에서 이익대표부 역할을 담당하는 스웨덴의 영사 책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스웨덴 외무부는 덧붙였습니다. 또 한반도 안보 상황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앞서 리 외무상이 오늘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최강 1 외무성 부국장과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뒤 스웨덴으로 향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리 외무상의 스웨덴 방문은 미북 정상회담 발표 후 북한 고위 관리의 첫 서방국가 방문이어서 주목됩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그러나 리 외무상의 방문과 미북 정상회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1973년과 북한과 수교했으며 평양에 대사관을 둔 소수 서방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청와대가 4월 말에 열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을 오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위원은 8명으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실질적인 진행 상황을 책임지는 총괄관사를 맡았고 방북특사단장을 맡았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위원회에 포함됐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07년 정상회담과 비교해 가볍고 빠르게 대처되도록 조직을 단순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은 4월 말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전직 스파이와 그의 딸에 대한 독살 기도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하기로 한 영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인 영국과 연대할 것이라며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한 영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최근 행동은 러시아가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무시하고 전 세계 국가들의 주권과 안보를 훼손하며 서방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파괴하고 신뢰를 훼손하는 양식에 부합한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혐오스러운 공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동방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도 오늘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정권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법이라며 거듭 러시아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번 사건에 관련을 부인하면서 영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직 러시아 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그의 딸은 지난 4일 영국 솔즈베리에 있는 쇼핑 상가에서 독성물질에 중독돼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스크리팔 부녀 공격에 사용된 독성물질이 러시아제 군사용 신경안정제 노비촉으로 확인됐다고 앞서 밝혔습니다. 뷰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의 한 지방에서 시작된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농부들의 시위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난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지난달 이란 이스파한주 바르자네에서 시작된 농부들의 시위가 지난주엔 경찰에 대한 폭력 시위로 번졌다고 전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시위대가 경찰에 돌을 던지고 경찰의 이에 대응해 최루탄을 발사하는 장면을 촬영한 여러 동영상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렸습니다. 이란의 농부들은 정부가 지역에 있는 강의 수로를 철강공장들로 돌려 심각한 농업용수 부족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란 민주화운동가들은 농부들의 시위가 정부의 수자원 정책 비난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란 정부와 의원들은 폭력 시위만 비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 방송들은 시위를 보도하지 않고 있지만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 남북한과 미국 세계에 대단히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북 정상회담에 조심스러운 낙관을 표명하면서 그러나 회담 추진 중에도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남북 간의 긴장 완화가 북한의 인권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는 흐리고 아침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4m, 서해에서는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어떤 것에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현재 꽤 잘하고 있다며 매우 긍정적인 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In 1950, when setbacks loomed in Korea, although we're doing a pretty good job with Korea right now.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미 서부 샌디에이고에 미라마 해병대 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미 해병대가 참전한 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며 어떤 것에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see. And we're prepared for anything, right? We always have to be prepared for anything.
또한 미국은 어떤 것에도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도 매우 긍정적인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과 북한, 그리고 전 세계와 미국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 당시 위협이 닥쳐 장진호에서 모든 악조건과 맞서 싸울 전사들이 필요했을 때 미 해병대가 부름을 받았었다고 말했습니다.
So when it loomed in Korea and when we needed warriors who would fight against all odds in the chosen reservoir.
그러면서 당시 참전한 해병대원들을 얼어붙은 장진호의 전설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미 중앙정보국 CIA의 역할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에게 정상회담 준비를 주도하도록 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미 중앙정보국이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건가요?
예,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다만 최근 미북 간 사태 진전과 관련한 언론 보도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앙정보국의 물밑 활동을 추측하게 하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최근에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나요?
우선 지난달 20일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보도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이던 3월 10일 북한의 김여정 특사와 만나기로 예정했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은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북한 측이 펜스 부통령과의 면담을 원한다는 CIA의 보고에 따라 이 회동이 준비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보도는 뉴욕타임스에 실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 특사단과 만나기에 앞서 정보 당국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미리 보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CIA가 북한 측으로부터 직접 이런 정보를 입수한 건가요?
그 부분은 확실치 않습니다. 북한 측과의 직접 접촉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한국 정보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CIA가 최근에 미북 간 돌파구 마련에 개입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국무장관에 내정된 폼페오 CIA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일일 정보 브리핑에 북한 문제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폼페오 국장의 브리핑은 단순히 북한에 관한 정보 보고에 그치지 않고 북한과의 접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달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주요 현안 논의에서 배제해 왔다는 언론 보도에 비춰볼 때 대북 문제에서 CIA가 역할을 했을 개연성은 더욱 큽니다.
사실 근래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발언한 걸 보면 마치 만남을 예견한 것 같은 대목이 있었죠.
예, 가장 가까운 사례는 지난 3일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두 차례에 걸쳐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며칠 전 북한 측이 전화를 걸어와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이에 우리도 대화하고 싶다고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북한 측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발언에 대해 한국 측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을 잘못 말한 것이라는 해명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언급한 게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죠?
예, 멀리는 지난해 11월 첫 아시아 순방 중 트위터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친구가 되기 위해 정말 애쓰고 있다며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 1월 6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는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사를 내비치면서 김정은은 내가 미적거리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과 전화통화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1월 11일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미 CIA가 관여한 북한과의 접촉을 토대로 나왔다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근거도 없이 막연한 기대나 바람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CIA가 한국 국정원과의 협력 아래 북한 측과 물밑 접촉을 벌여온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서훈 한국 국정원장이 이달 초 말고도 몇 차례 비밀리에 워싱턴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즉흥적으로 결정한 게 전혀 아닐 수도 있겠군요.
예, CIA의 물밑 활동의 결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국장을 국무장관에 내정하기 전에 이미 그에게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주도하도록 지시했다는 CNN 방송의 보도가 주목됩니다. CIA 수장으로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폼페오 국장에게 국무장관으로서 회담 준비를 총괄하도록 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한반도 주요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는 것은 최대 압박 캠페인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백악관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발표 뒤 실시된 복수의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지지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 중인 세계적인 최대 압박 캠페인이 명백히 미국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백악관 관리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지지율이 최근 오르는 현상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CBS 방송과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의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방송은 13일 보도에서 미북 정상회담 합의 발표 뒤인 지난 8일에서 11일 사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지지율은 지난해 8월보다 8% 오른 42%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에서 50%로 줄었습니다. 폴리티코가 지난 8일에서 12일까지 실시해 14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많이 혹은 다소 지지한다는 응답은 45%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위협을 그렇게 잘 혹은 전적으로 다루지 못할 것이란 응답 47%보다는 조금 낮지만 지지도는 미북 정상회담 합의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를 가하는데 약간 혹은 강력히 찬성한 응답은 63%에 달해 반대 견해를 보인 14%를 크게 앞섰습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에도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 응답도 61%에 달해 반대 17%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57%로 역시 반대 18%보다 높았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51%가 강력히 찬성한다고 답하는 등 75%가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기지와 핵시설 타격을 찬성하는 응답은 32%에 그쳤습니다. 선제 공격을 약간 혹은 강하게 반대한다는 응답은 48%로 찍게 됐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 지상군을 투입해야 하는 방안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23%, 반대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41%를 포함해 58%에 달했습니다. 한편 미국인 10명 가운데 4명은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을 깨고 북한 지도자를 만나는 첫 미국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 41%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북 정상회담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3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로 집계됐습니다. 많은 미국의 전문가는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특사단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다고 초청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성과라고 평가했었습니다. 특히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난했던 전문가들도 김정은 위원장이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대화 중 핵미사일 시험을 동결하고 미한 합동군사훈련을 이해한다고 말한 건 최대 압박 캠페인과 무력 사용 위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주 전화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로 명성을 쌓은 인물이라며 북한과의 대화에도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의원들은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압박 유지를 전제로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보이면서도 김정은의 그동안 행적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하원 외교위원장과 아태소 위원장을 이종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대북 압박을 지속하는 한 미북 정상회담을 어느 정도 낙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reason they're skeptical is because North Korea never kept its word in the past. But as long as we keep the pressure on, that will give us some level of optimism.
로이스 위원장은 14일 VOA 기자 만나 일부 의원들이 미북 정상회담의 회의적인 이유는 북한이 과거에 약속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대북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며 낙관적 전망은 이 같은 조건을 전제로 한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Yes, I am optimistic.
앞서 박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13일 VOA에 미북 정상회담의 의회는 매우 신중하면서도 회의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돌파구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좋지 않은 역사가 있고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김정은의 진정성에 회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테드 요호 의원은 VOA에 긍정적인 일들이 생길 가능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I wasn't an optimist, I wouldn't be in Congress. Do we have to think about the positives that can come out of that?
그러면서도 김정은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But we also have to keep in mind who Kim Jong-un is. You know, he's a guy that's eliminated over 140 people that he was afraid of and he had them executed. Keep in mind how he executed his uncle with an anti-tank gun and then killed his own half-brother. So
김정은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140명 이상의 측근들을 제거했고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포로 처형했을 뿐 아니라 이복형 김정남을 죽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김정은을 매우 신중히 다뤄야 하겠지만 비핵화와 한국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최종 목표를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북 정상회담은 미국의 지향점을 제시해주고 북한이 이 방향으로 나아갈 의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회담의 결과는 김정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the starting point
and just lay out where we want to go, see where they are willing to go, and the results of this meeting will be dependent on.
아울러 미국은 남북한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관계를 촉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강함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북한을 비핵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ut what we don't want to do is interrupt the relationship also that we have with South Korea. You know, we want to make sure that stays strong and we value that.
그러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가로막히게 만드는 것은 미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며 굳건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hat I'd like to see is they just talk about how do they move to the next step. You know, what do we do and start laying out some of the conditions that we're not willing to give up on some of these things. And North Korea will have to determine.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우선 미국이 포기하지 않을 조건들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I'd like to see is they just talk about how do they move to the next step. You know, what do we do and start laying out some of the conditions that we're not willing to give up on some of these things.
또 북한은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김정은이 밝혔다는 비핵화 의지의 진위를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제공할 것은 훌륭한 무역 파트너가 돼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we have to offer? Great trading partners.
또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이 새 국무장관으로 임명되면 대북 정책은 더욱 강력해지고 명확해질 것이며 속도 또한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북 관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교체를 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국무장관의 교체가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좋은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 reason is that I think Pompeo, if you listen to him on Sunday, is very supportive of what the president.
와일더 전 보좌관은 1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11일 폼페오 지명자의 언론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은 입장이 일치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틸러슨 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 협상에 나서는 건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지명자는 미 CBS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래 매우 명확히 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미국은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이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했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조치가 오는 5월쯤으로 예정된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is may be related to the Korea negotiations that the president wanted to have that his primary diplomat be a man who.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외교관을 자신과 완벽하게 화합하는 사람으로 두길 원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으로 볼 때 폼페오 지명자는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적합한 인물로 선택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완전한 신임을 얻는 국무장관을 상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강경파로 분류된 폼페오 지명자가 대북 협상을 이끌게 된 데에도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So that is not an inconsistent position with the president's position. That is the president's position that we keep the maximum pressure on. Now, as far as
폼페오 지명자가 최근까지 최대 압박을 강조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과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축출을 시사하는 발언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도 CIA 국장이라는 위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을 지냈던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 역시 틸러슨 장관의 교체로 인해 미국의 대북 정책이나 앞으로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don't think Pompeo replacing Tillerson as the Secretary of State is going to have a huge impact on the Trump's North Korea policy.
안타깝게도 틸러슨 장관은 지난 수개월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실상 열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향력은 이미 폼페오 지명자와 HR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이 발의하고 있던 것인 만큼 대북 정책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폼페오 지명자가 대북 정책에 있어 강경파로 분류되지만 그의 강경함은 국무장관을 맡는 것과 상관없이 지속될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Pompeo is known to be of a hardliner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policy, but he was going to be anyway because he had a lot of influence with Trump. Even
폼페오 지명자가 CIA 국장으로 활동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일 보고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매우 신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가 국무장관이건 CIA 국장이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폼페오 지명자가 강경파라는 사실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 선임 분석관을 지냈던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노선이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Clearly, Secretary Tillerson was a proponent of negotiation. And at times, it appeared that the president broke from his overtures. For example,
명백한 협상 지지파였던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이 있었지만 폼페오 지명자는 CIA 국장을 하면서 신임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어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폼페오 지명자는 억제와 강경한 입장 쪽으로 기우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퍼 부회장은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팀에 추가로 강경한 인물이 더해질 가능성에도 주목했습니다.
It's also important to think about the complex within the senior national security team and whether that will at some point include John Bolton as a possible replacement.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자리에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임명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팀은 볼튼 전 대사와 폼페오 지명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과 함께 더 강경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볼튼 전 대사는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갖추기 전에 미국이 군사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로 최근 맥메스터 보좌관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노퍼 부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한 입장에선 균형 잡힌 목소리가 줄어든 미국을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지지자인 틸러슨 장관과 대화를 대북 해법으로 내세웠지만 최근 은퇴한 조셉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더 이상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러나 노퍼 부회장은 이 모든 건 경계적 성격을 띈 전망일 뿐 상황을 단언하기엔 여전히 너무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국무장관의 교체 시점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That sends a very troubling message as the administration begins its preparation for a summit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북한 지도자와 회담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매우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미국의 외교적인 역할과 더불어 대통령이 국무부의 상당한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 고무적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만나기로 한 것 역시 매우 충동적인 결정이었는데 이 역시 국무부와의 협의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 대행은 폼페오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이 없는 인물이라는 점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ether Secretary Pompeo will defend the State Department's budget, will defend the people, and more importantly, will insist upon having the State Department.
폼페오 지명자가 국무부의 예산과 직원들을 대변하고 외교정책 수립 과정에 국무부의 정상적인 영향력과 역할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특히 이란과 맺은 핵 합의에 대해 폼페오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만약 이란 핵 합의가 깨질 경우 이후 북한과의 협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f Mr. Secretary Pompeo is able to gain the respect of the employees at state the way he did.
다만 폼페오 지명자가 CIA에서 그랬던 것처럼 국무부 직원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말할 의지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영변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제안해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이 지적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13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북한의 전체 핵 프로그램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검증은 핵물질 생산 장소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핵물질을 찾아 생산을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수소폭탄 원료도 통제해야 하지만 북한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한 검증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을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핵화를 위해선 검증을 비롯한 어떤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It would be good if North Korea started to reveal where it makes enriched uranium.
우선 북한이 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을 공개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북한이 영변에 있는 핵 프로그램 동결을 제한할 수 있는데 저희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절반가량은 영변 이외 지역에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무기화할 수 있는 우라늄이 생산 가능한 큰 규모의 원심 분리기 시설을 포함해서 말이죠. 북한이 자신들의 핵물질 생산 체계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동결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변 시설을 동결한 다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을 다른 곳에서 계속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핵무기 자체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저장돼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훨씬 뒤의 일입니다. 우선은 핵물질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가 논의돼야 합니다.
북한에는 알려지지 않은 핵 관련 시설이 많다는 말씀이죠.
Yeah, and we're tracking them. I mean, you know, and it varies. I mean, we feel we found where they.
네,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북한이 수소 폭탄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리튬 6를 생산하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북한과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뿐만 아니라 수소 폭탄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튬6와 삼중수소, 이중수소와 같은 물질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유는 북한과의 어떤 합의를 체결한 뒤에도 북한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에 사용되는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처럼 플루토늄 생산은 동결됐지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But North Korea can do this in stages. I mean, the first thing is really controlling the nuclear explosive material. We need to know where they make it.
북한은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핵분열 물질들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확인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이후 수소폭탄 제작에 필요한 물질을 통제한 뒤에 핵무기들을 제거하는 단계를 밟는 겁니다. 저는 우선 농축 우라늄과 무기화될 수 있는 플루토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저희가 알지 못하는 비밀시설에서 무기화가 가능한 우라늄 생산을 계속 허용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공개돼 있습니까? 북한이 자신들의 핵 관련 시설을 공개한다고 했을 때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Yes, a lot is known. But it's incumbent on
네, 많은 것이 이미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을 공개하는 것은 북한의 의무이지 저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북한 외부에서 접하는 정보들은 우선 틀릴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은 정보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또 자신들의 핵시설이 여러 목적을 갖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산하는 것은 저농축 우라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기술들은 매우 유동적이고 무기화가 가능한 우라늄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공개를 한다면 다음 절차는 사찰이나 감시인가요?
I think we have to be somewhat cautious about how we define international monitoring.
우리는 국제사회 감시체계에 대해 우선 어느 정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과거 북한이 IAEA에 갖고 있는 반감을 줄이고 북한 내부에서 이 기구의 위상을 키우는 일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IAEA를 신뢰하는 날이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있습니다. 미국이 6자회담 당시처럼 직접 하는 방식입니다. 북한이 원심 분리기 프로그램이 없다고 주장할 당시 미국은 북한의 민감한 지역들의 사람들을 보냈었습니다. 당시 샘플을 채취한 뒤에 고농축 우라늄의 흔적을 찾아낸 바 있죠. 북한이 IAEA가 영변 이외 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불편해한다면 미국이 직접 갔던 이 방법을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리비아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검증 절차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왜 북한의 경우만 유독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It is difficult. Countries hide it. I mean, the United States had a very poor understanding of Iraq's nuclear weapons program prior to
핵 관련 시설들을 이들 나라들이 숨기기 때문이죠. 미국은 1991년 전에만 해도 이라크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에도 비슷했고요. 이런 국가들이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을 숨기려고 한다면 이를 찾아낼 방법이 필요합니다. 북한과 같은 국가의 경우 원하는 것들을 지하 터널에 숨기려 할 수 있습니다. 검증을 위해선 이런 국가들이 일부 정보를 제공한 뒤에 의심되는 지역에 직접 들어가서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영변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해선 이 두 가지를 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국가가 핵시설을 공개하고 감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모든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건 어렵습니다.
북한은 결국 협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검증은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많습니다.
That's right. And that's what happened in 2008. There was a pretty interesting deal negotiated. As far as I know, it was never made public.
맞습니다. 2008년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당시 미국은 영변에 5메가와트 원자로의 샘플을 채취해서 플루토늄이 얼마나 생산됐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동의했다가 2주 뒤에 약속을 어겼고 결국 6자회담이 깨졌죠. 영변에서 다시 사찰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찰이 실시돼야 합니다. 과거 미 행정부들은 일부라도 확인하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입장이었지만 현 행정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란은 미국 전 행정부들의 이런 약점을 악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 행정부가 검증 처음 절차부터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증 시작 과정에서 북한이 일부 핵 역량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No, I think that's too much. I mean, that's later. I mean, you know, there is a process and you know,
그건 조금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광범위한 합의가 끝난 다음에 불가역적인 단계를 밟는 겁니다. 과거에는 쉬운 방식을 택하려고 하다가 모두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6자회담 모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샘플 채취나 사찰과 같은 절차가 남은 건데요. 과거에 이런 과정 전까지 갔었으니까요.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1994년인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샘플 채취를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요. 샘플 채취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Let's say if you want to verify plutonium production in the 5 megawatt electric reactor.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검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원자로 안에는 흑연감속제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흑연감속제는 원자로 안에서 우라늄 235가 분열하며 발생하는 중성자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중성자 속도가 느려질수록 계속 우라늄 235를 분열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연쇄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중성자들이 흑연과 접촉하면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 흑연들에 대한 샘플을 채취하면 간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플루토늄이 해당 원자로에서 생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생산됐는지 확인해야 비핵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양을 찾아내야 할지 알 수 있다는 거군요.
That's right. And so and again the under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the 5 megawatt reactor is going to shut down.
맞습니다. 비핵화 과정이 된다면 5메가와트 원자로는 가동이 중단될 것이고 재가동되지 않겠죠? 샘플을 채취하는 다른 방법들도 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영변 이외 지역에서 사찰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찰이나 검증을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2008년에도 이 부분에서 멈추게 됐는데 왜 다시 반복하느냐는 것이죠.
샘플 채취 등 과거에 중단된 부분부터 다시 진전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That's right. And then after you've made progress on those, then we can then turn to the whole issue of denuclearization.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진전이 있다면 비핵화라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핵시설과 핵무기들을 어떻게 파괴할지 여부 등을 말이죠. 핵무기 파괴를 검증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핵물질들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많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문제는 이런 부분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어디에서 만들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미국은 이런 시설들의 가동이 중단됐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가 몇 개가 만들어졌는지도 확인해봐야 하는데 이조차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으로부터 북한 비핵화를 위한 검증 절차와 한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회담에서 미국에 어떤 요구를 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핵무기 포기를 대가로 제재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북 제재법은 제재를 유예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특정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6년 발효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대북 제재를 유예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재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총 6가지 조건과 관련해 북한이 진전을 보였다고 판단할 때 제재를 유예 또는 해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북한은 미 화폐 위조 활동을 검증 가능하게 중단하는데 진전을 보여야 하며 여기에는 위조에 쓰이거나 전문화된 장비를 폐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북한이 돈세탁 활동 중단과 예방에 관한 일반적인 규약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진전을 보인 것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요건도 눈에 띕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검증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포괄적 문구 아래 핵무기 프로그램 검증을 위한 세부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불법적으로 억류한 해외 국민들에 대한 해명과 송환 조치 그리고 인도적 지원 분배와 감독에 관한 국제적 규약을 받아들이고 준수하는 데 진전을 보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검증된 조치를 취하는 데에도 진전을 보여야 합니다. 대통령은 북한이 이런 조건들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제재 유예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재법은 더 나아가 북한에 부과된 제재를 무기한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대통령에게 부여했습니다. 제재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북한이 6가지 제재 유예 조건을 충족하고 추가 5가지 조건에 관해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 해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과 생화학, 방사능 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여야 하며 여기에는 이런 무기의 운반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 개발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된 수감자들을 모두 석방시키는 것과 평화적 정치 활동에 대한 검열을 중단하는 것, 그리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에 대한 완전한 해명과 송환을 위해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것이 제재 해제 조건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북한이 이런 조건들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의회가 승인할 경우 즉시 제재 해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이달로 2주년을 맞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법의 취지를 살릴 핵심 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1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이달로 제정 2주년을 맞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 동안 북한 인권법 시행이 북한 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정훈 전 한국 외교부 북한 인권 대사입니다.
나름 성과도 없지 않아 있었죠. 통일부에서는 북한 인권 기록 센터가 설립이 되었고 또 법무부에도 이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인권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라는 새로운 자리가 이제 마련이 됐고 제가 자연스레 이제 인권 대사에서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로 역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법제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 기록하기 위한 단체인 북한 인권 기록 센터와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가 설립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는 설명입니다. 북한 인권기록센터에 따르면 이 단체는 출범 직후 설문 설계와 시범조사 등 준비 단계를 거쳐 지난 한 해 동안 북한 인권시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인권 침해 가해자의 인명카드와 함께 몽타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자료를 4월과 7월 두 차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이관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종합정리해 북한인권실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조사 기록을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 분석하기 위해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의 권은경 사무국장도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에게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고 북한 당국에는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징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시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에 생활에 영향을 주는 또는 인권 문제 자체가 개선이 되는 그런 식의 실질적인 개선에는 사실은 효과가 있었는지가 이제 저희가 의문이죠. 인권재단 실질적인 그 실현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또 북한 인권법이 지금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 도전 이면서 또 한계의 점인 거죠.
무엇보다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북한인권법에는 정부가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통과 당시 의석수에 따르면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5명, 더불어민주당이 4명, 국민의당이 1명을 추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로 여야가 바뀌면서 민주당은 상근 이사장이나 사무총장 중 한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전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으로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산도 배정이 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예산을 집행해야 할 재단 구성이 늦어지면서 뭐 탈북자들이든 연구소든 시민단체든 아무 혜택을 이 재단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 전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는 핵 문제와 별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뭐 이제 올림픽 외교도 있었고 지금 아주 뭐 긴박하게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북미 정상회담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그거고 또 이제 핵 문제는 핵 문제고 인권 문제는 사실상 이게 그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른 이슈들과 다른 정치적 이슈들과 상관없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그런 어떤 정부 차원에서 또 집권 여당의 차원에서 이 커미트먼트를 좀 보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북자 구출단체인 나우의 지성호 대표도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2주년이 됐지만 재단이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재단의 이제 출범도 지금 이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제 그 탈북자들 또한 이제 그 우리 남한의 이제 사람들 이제 많은 북한 인권 활동가들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그런 이제 그 뭐랄까요 재정적인 지원도 이제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참 이제 안타깝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OECD 국가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선진국의 한 국가이고 그런데 이제 인권의 문제가 가장 소중한 이제 문제인데 이것을 2년 동안이나 아직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조금 이제 특히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반성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 인권대사 자리가 공석으로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굉장히 사실 북한 인권과 관련된 포럼이라든지 회의가 많거든요. 네, 그런 데서 이제 역할을 하고 또 이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직이라는 그 자체가 정부를 대표해서 그런 대사직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성호 대표는 북한 인권대사가 아직 공석인 것은 현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의지가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인권대사는 이제 사실은 이제 상징성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국가가 이제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없다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 같고 해결하려는 그 의지로 이제 비춰지는 것인데 지금 이제 현 정부가 들어서 북한 인권 대사가 이제 공백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이제 심각한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 국회는 지난 2016년 3월 3일 북한 인권법을 채택해 미화 1천만 달러 가량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이사진 구성을 둘러싼 여야 정당의 견해차로 북한 인권재단 출범이 2년 넘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 인권재단이 북한 인권 관련 실태 조사, 연구, 정책 대안 개발, 대정부 건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올해 업무 보고에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추진하는 등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8일, 세계 곳곳에서는 최근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나도 당했다라는 의미인 미투는 여성들이 당한 성폭력 피해를 폭로해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연대 운동입니다. 하지만 성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이런 미투 운동의 사각지대라고 탈북 여성들은 지적합니다. 한 탈북 여성 대표는 이 때문에 북한 여성들을 대신해 US2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의 권익과 지위 개선을 홍보하는 세계 여성의 날. 올해는 지난해 미국에서 본격화돼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미투 운동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The Me Too movement it is growing this morning. Remember, Alyssa Milano started it all.
할리우드의 여자 배우들이 남성들의 성폭력을 폭로하면서 사회 운동으로 번진 이 미투는 이제 미국뿐 아니라 남성의 권위가 강한 이슬람 국가들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아이샤 텐지 VOA 파키스탄 통신원은 많은 파키스탄 여성들이 언론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자신들이 남성에게 당한 성폭행을 폭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you saw women in Pakistan posting their own Me Too stories.
미국의 여성 권리 단체인 파트너스 글로벌의 카미사 카바라 씨는 8일 VOA에 인터넷 사회관계망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성폭행을 폭로하는 이야기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women are aware of what other women are facing in their homes.
여성들이 서로 당한 아픔들을 온라인상에서 나누고 서로 조언하며 사회 연대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스로 나서기를 주저했던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앞서 보신 리포트처럼 인터넷 공간에서 서서히 침묵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고위 공무원과 유명 예술인 등 여러 남성은 공개적으로 대중에 사과하고 직위에서 물러났을 뿐 아니라 검찰의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가해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상처를 주는 성과 관련한 범죄입니다. 여기엔 강간뿐 아니라 강제추행, 간음, 성매매 등이 포함되고 한국과 미국 등 많은 나라가 이런 성폭력 범죄의 형벌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이렇게 국제사회의 조명을 받고 있지만 북한의 여성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동부에 사는 탈북 난민 김영옥 씨는 8일 VOA에 북한은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성폭력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게 성폭행하는 게 많은 현상이지요. 그러나 그걸 높은 분들이 성폭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게 부정한 걸 알면서도 줘야 되고 부정한 걸 알면서도 어디가 말 못하고 이러는 거죠.
북한이 워낙 가부장적이고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성폭행을 문제 삼으면 오히려 피해 여성이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겁니다. 과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증언했던 함경북도 출신의 엄명희 목사는 성폭행을 당한 뒤 당국에 신소를 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소를 할 수가 있지만 신소를 해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거의나 신소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영국의 탈북 여성단체 징검다리의 대표인 탈북민 박지연 씨는 가해자는 얼굴을 들고 다니고 피해자는 머리를 숙이는 게 북한의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본인 잘못이 아니지만은 본인 잘못으로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여성들 자체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죠. 예, 네, 같은 여자들끼리도 솔직히 뭐 저희들은 저렇게 했다는 이렇게 하면 좀 예, 따돌림 같은 경우 이런 걸 많이 당하고 왜냐하면 북한 사회라가 폐쇄적인 사회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어떤 미투 운동이 벌어진다든가 뭐 여성들이 피해자인 경우 일어나서 얘기한다든가 이런 거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거든요. 북한 내부에서는. 네, 그래서 그냥 여성들이 그렇게 성폭행을 당해도 거기 그냥 여성들이 당해야 되는 그러한 무관심하게 그냥 여성이니까 이렇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만 자꾸 넘기다 보니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북한 여성 실태에 관한 최종 견해 보고에서 이런 북한 여성들의 심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교화소와 관리소 등 수감시설에서 여성은 강간 등 성폭력에 취약하고 이 문제를 처리할 독립적이고 비밀을 보장하는 제도조차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할 경우 강제 낙태까지 당한다며 북한 당국이 여성들을 폭력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탈북 여성 지연아 씨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본인이 직접 체험한 강제 낙태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낙태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뭐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책상 위에 눕혀놓고 바로 이제 그 수술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혈이 엄청 심했고요.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VOA에 북한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받는 엄청난 차별과 박해를 국제사회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In North Korea, the women are subjected to tremendous discrimination and also persecution.
하지만 북한 정부는 8일 자체로 기념하는 부녀절을 맞아 세계 어떤 여성보다 북한 여성들이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8일 세상에 수십억 명의 여성들이 있지만 조선 여성처럼 위대한 태양의 축복 속에 값높은 삶을 누리는 여성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조선 여성들은 나라의 꽃, 시대의 꽃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도 국제사회를 향해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기송하고 그들에게 온갖 특혜를 베풀고 있으며 이로 해서 아이들은 나라의 왕으로 또 여성들은 나라의 꽃으로 또 받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하지만 탈북 난민 김영옥 씨는 외부에 보이는 법으로는 그렇게 적었겠지만 그런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요. 아주 우리가 거기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색다른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죠. 북한의 여자들은 이 인체내 피는 흘러도 다 멈춰서 죽은 사람하고 똑같이 봐야 돼요. 그만큼 자유가 없어요.
징검다리의 박지연 대표는 이 때문에 북한 여성들에겐 나도 당했다는 미투 운동보다는 우리 모두가 당했다는 어스트란 표현이 더 잘 어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세계에 먼저 나온 탈북 여성들과 어스트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미투보다는 어스트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거든요.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모든 세계적인 나라들은 이제 민주주의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제 발언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이런 자기 피해자로서 나와서 증언도 할 수 있지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에서 제일 최악의 인권 국가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더 크게.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최초의 여의사 엘리자베스 블랙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